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 관리 3명을 인권 탄압과 관련해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최룡해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조치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유린과 검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최룡해 부위원장이 노동당과 정권, 군을 통솔하는 2인자이자 당의 조직지도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직 지도부는 검열 정책을 수행하고 북한 주민의 정치 문제를 통제하는 목적을 지닌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멍한저우 부회장 체포로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 고위관리가 무역협상 재개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어제 류허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와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진행될 경제무역협상의 일정표와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통화가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90일간 무역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군부 통치가 이루어졌던 태국이 내년 2월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내년 2월 22일 총선을 실시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국 군부 정권은 2014년 쿠데타 이후 내려졌던 정치 활동 금지령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모든 국민과 정당들이 오는 2월 총선을 위한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활동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뿌란뉴 짠 오차 태국 총리는 육군 참모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5월 쿠데타를 감행하고 국가 질서 회복 등을 이유로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해 왔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한 달에 100유로 올리고 연금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4주 동안 이어진 노란조끼 시위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과세를 중단하고 비과세 연말 보너스 지급을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부유세 부활과 개혁정책 축소 등 시민들의 일부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은 거부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4주간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1,700여 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늘로 예정됐던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를 위한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의회 비준 동의안 표결을 공식 연기했습니다. 전날 유럽 사법재판소는 영국이 브렉시트와 관련해 EU 회원국의 승인 없이도 탈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판결 이후 의회에 출석해 합의안의 부결 가능성을 우려해 표결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메이 총리가 오늘 네덜란드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고 13일부터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합의안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합의안과 관련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에서의 안정장치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법원이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 애플의 아이폰 일부 기종에 대해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중국 푸젠성 푸저우 중국 법원이 어제 애플이 두 건의 퀄컴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폰 일부 기종에 대한 판매가 중단되지만 지난 9월 출시된 최신 기종 판매 중단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 관리 3명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은 찬성표 확보 실패로 무산된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회의를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종교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과 연계돼야 한다고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 관리 3명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면서 지난해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원비어를 상기시켰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10일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호 선전선동 부장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 부위원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악인 북한의 인권 상황을 주목하고 스스로 입을 열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해 말을 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지속된 노력의 일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최 부위원장이 노동당과 정권, 군을 통솔하는 2인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당의 조직 지도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이어 조직 지도부가 북한 정권의 강력한 기관으로 검열 정책을 수행하고 북한 주민들의 정치 문제를 통제하는 목적을 지닌 곳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정경택 인민보안상이 인민보안부의 검열 활동과 이를 악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는 국무부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제재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역시 사상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전선동부의 일반적인 검열 기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검열을 받지 않을 자유를 더욱 억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무느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와 더불어 고질적인 검열과 인권 침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여준다면서 미국은 일관적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침해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전 세계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했던 오토 원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조치가 자국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북한에 비난받을 만한 처우를 집중 조명하고 18개월 전에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원비어에 대한 잔인한 처우를 상기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토 원비어가 살아있다면 지난 12일 24살이 됐을 것이라며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슬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조치는 이날 국무부가 발표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관한 보고서 발표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2016년 미 행정부가 채택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제출되는 이 보고서는 미 국무장관이 인권 유린과 내부 검열에 책임이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한 뒤 이후 6개월마다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미 행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처음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재에는 김 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 대상자로 지정됐는데 당시 북한은 최고 존엄에 도전하는 모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북한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2차 대북 인권 제재로 꼽히는 지난해 1월 제재 목록에는 개인 7명과 기관 2곳이 추가됐습니다. 이 목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포함돼 역시 북한의 강한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제재가 독립적인 매체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노력에도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10일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 3명과 기관 3곳을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또는 검열 보고서에서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우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등 3명과 109 그룹과 118 그룹, 114 그룹 등 3개 기관을 심각한 인권 유린이나 검열을 지시한 책임자로 꼽았습니다. 국무부는 최용해 부위원장이 노동당 조직 지도부장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도 맡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최 부위원장이 이끄는 노동당 조직 지도부는 당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북한 내에서 가장 강력한 기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구는 북한의 검열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경택 인민보안상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이미 2016년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민보안상을 인권유린의 책임자로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안상은 인민보안상이 자행한 검열활동과 인권유린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보안상은 정치범 수용소 체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을 지휘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박광호 부장은 북한에서 제작되는 모든 매체를 통제하는 선전선동부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전선동부는 억압적인 정보 통제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세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한 국가보안성과 인민보안성 요원들로 구성된 109 그룹은 특히 해외 매체와 콘텐츠의 판매와 이용을 제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불법 CD와 DVD 등을 갖고 있다가 붙잡힐 경우 최소한 수용소로 보내지고 심할 경우 공개 처형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109 그룹 요원들은 영장 없이 임의로 개인의 집을 수색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8 그룹에 대해서는 원래 불법 마약의 거래와 이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지금은 109 그룹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그룹은 컴퓨터 콘텐츠의 검색과 압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114 그룹은 북한 정부가 불순하다고 간주하는 매체를 제한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장마당을 비밀리에 감시하고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은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살인과 강제노동, 고문, 장기간의 자의적 구금, 강간, 강제낙태, 성폭행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번 보고서가 독립적인 매체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노력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인권 유린과 내부 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지난 2016년 7월에 1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지목됐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2017년 1월에 2차 보고서를 제출했고 김여정 당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최룡해 등 북한 정권 실세들에 대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이 계속될 것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제재를 가한 게 이번이 두 번째라고요?
예, 지난해 10월 정영수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제재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고요. 미국 정부 전체로는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7월 김정은 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 대상이었고요. 이어 지난해 1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로써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개인은 32명, 기관은 13곳에 달합니다.
그러고 보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정권 핵심 인사들과 기관 대부분이 미국의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외에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정권의 2인자 최룡해와 정경택, 박광호, 당 부위원장을 지낸 리용무, 오극렬, 황병서, 그리고 김원웅 전 국가안전보위부장, 최휘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 내각과 당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제재에 올랐습니다. 기관 역시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노동성 등 정권의 중추기구들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왜 새삼 이 시점에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정권 핵심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걸까요?
예, 형식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제재법에 따른 정기적 발표의 일환입니다. 또 발표를 세계 인권 선언의 날에 맞춰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북한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검열과 인권 침해에 대한 반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침해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조치가 계속될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답보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과도 관계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른 경제 제재를 수단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인권 문제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건 미북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보다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올해 오히려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억류 미국인을 석방하는 등 나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었는데요. 이번 조치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지 않을까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신들의 신뢰 구축 조치에 추가 제재로 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북한이 억류 미국인 3명을 석방하자 즉각 성명을 통해 북한의 조치를 선의의 긍정적 제스처로 평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했을 때도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맙다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정권의 2인자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팔인 최룡해가 제재 대상에 오른 데 대해 반응은 더욱 격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유엔에서 자신들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비열하고 유치한 정치적 음모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미북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에 대한 북한의 최근 반발은 관영 매체의 개인 논평 등 비공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룡해가 제재 대상에 오른 데 대한 비난과 반발은 이전에 비해 좀 더 강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당분간 미북 관계의 냉각 상태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역시 제재와는 별개로 2차 정상회담 개최와 미한 연합군사 훈련의 축소 조정 등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유화 조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요린을 논의하는 것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찬성표 확보 실패로 무산된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회의를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인권 논의, 특히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부분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리는 10일 유엔 안보리가 인권에 대해 논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인권 논의는 유엔 안보리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올해 소집되지 못한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회의를 계속 추진 중이냐는 질문에는 이 중요한 회의를 이달 개최할 수 없다면 내년에 개최를 다시 논의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0일로 예정됐던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회의는 회의 소집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해 5년 만에 무산됐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려면 안보리 이사국 15곳 중 9곳이 찬성해야 하는데 비상임 이사국인 코트디부아르가 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의 미 정부 관리는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 동참해 인권을 존중하기 시작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실히 지킬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지난 7일 북한 인권회의 소집 실패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폭력을 집중 조명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존중 압박을 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인권 토위는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공개 처형 등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를 지적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채택된 것을 계기로 2014년부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북한 인권 토의를 위한 안보리 소집 요청에 대해 현재 조성되고 있는 긍정적인 국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대립을 부추길 것이라는 반대 서한을 이사국들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종교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촉구했습니다. 또한 제재 완화에 관한 논의는 종교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의 노력과 연계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올해도 북한의 종교 자유와 인권 여건이 개선됐다는 징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을 종교와 신앙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북한 헌법은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국가가 인가한 일부 종교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국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다른 모든 종교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고 체포와 고문, 구타, 심지어는 처형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모든 종교와 신앙, 특히 기독교를 정권의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올해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을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한 것 외에도 북한의 종교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먼저 북한 정부가 국제인권감시요원들에게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해 이들이 북한 내에서 종교자유 등 인권 상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가 국제구호요원들에게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등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열릴 제재 완화에 관한 어떤 논의도 종교자유와 인권 기록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진지하고 입증할 수 있는 북한의 노력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들 사이에서 지난 6월 이후 중단 또는 유예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인데 일부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도 보였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틴 하인리히 민주당 상원 의원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잇따라 유예된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bsolutely, we should, because everything that the North Koreans have put on the table is non-existent. It's just on paper.
상원 군사위 소속의 하인리히 의원은 지난 6일 VOA 기자 만나 북한이 지금껏 테이블 위에 올린 모든 것은 실재하지 않으며 단지 서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의미 있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한 것은 옳은 결정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No, I don't. I think we should continue to cooperate closely with all of our allies in the region, and part of that is we should not be suspending our military training.
미국은 영내 동맹국들과의 밀접한 협력을 지속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 훈련을 유예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마이크 라운주 공화당 상원 의원도 미한 연합 훈련이 곧 재개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our readiness is still there, but I do think that unless there is some fruit to the negotiations and some hard evidence of interest on the part of the North in moving forward with
상원 군사위 소속의 라운주 의원은 미한 연합 훈련이 유예돼도 미군의 한반도 준비 태세는 그대로라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관심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와 관련해 협상에 어느 정도의 결실이 없을 경우 미국은 아마도 연합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은 국방부가 훈련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면서도 북한이 미사일 기지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는 큰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I haven't asked the Pentagon about whether they're thinking about restarting. Certainly the latest news about the construction of this missile facility causes us a lot of concern.
이어 이번 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미한 연합훈련 재개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하며 이들 훈련을 전쟁 게임으로 묘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합훈련은 전쟁 게임이 아니라 평화 게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상원 공화당 지도부로 선출된 군사위 소속의 존 이언스트 상원 의원은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I've been pretty clear that I think they're valuable. The exercises I believe should continue. I haven't had a discussion with General Mattis on it though. So
자신은 연합훈련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훈련은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중단된 훈련 재개와 관련해선 우선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연합훈련 중단으로 인해 미국의 준비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훈련 재개에 관한 입장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It might because our readiness is enhanced by having the events and we would encourage them to do it. But
연합훈련 중단은 성공적이기를 바라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미국과 한국 양국이 상호 동의하에 내린 결정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You know, I wouldn't want to criticize them because they have been in negotiations on these things and I have not been a party to that.
또 연합훈련 중단은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내린 결정이고 자신은 이 협상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을 함부로 비난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언론은 미북 간 실무회담이 몇 달째 진전되지 않으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사적으로는 이런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임명된 지 석 달이 넘도록 북한 측 상대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미북 협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밀감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통상적인 외교 채널을 거부하는 과감함을 보이는 것 같다는 전현직 미 관리들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가까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폼페오 장관이 공개적으로는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갈수록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는 북핵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수준도 낮추게 했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지연 전술에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은 이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이 최근 진전이 없는 상황을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의 이유로 설명했다면서 이는 폼페오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를 더욱 좌절하게 하는 발언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선임 연구원은 볼튼 보좌관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 추가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해버리면 북한으로서는 폼페오 장관이나 비건 특별대표를 굳이 상대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ABC 뉴스도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한 관리들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정상회담이 열린 지 반년 만에 다음 회담을 서두르는 것은 양측이 현재 얼마나 멀리 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담 마운트 미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에서 앞서 열리는 실무회담을 통해 합의사항을 조율하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더 좋은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계산으로 실무회담을 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ABC 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전격 취소됐던 폼페오 장관과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관의 만남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은 지난 10월 초 방북 직후 북한과의 합의에 따라 조만간 국제사찰단이 풍계리 핵실험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우려스럽게도 이것이 기술적으로 싱가포르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의 진단을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0일 한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를 촉구하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 어느 쪽도 서두르려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 관리들은 김 위원장이 먼저 핵신고를 함으로써 2차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더 분명한 확약을 할 것이라는 점을 회담 개최 이전에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관리들은 핵신고서 제출을 미국의 선제 타격을 위한 표적지를 건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이 취소됐고 비건 특별대표는 넉 달 넘게 북한 측 협상 파트너와 상견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9일 칼럼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은 취임 이후 미국의 영광을 복원하겠다고 으스댔지만 지난 7개월간 외교 성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와 주요 동맹국, 언론과 국무부 직원은 물론 심지어 북한으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칼럼은 북한 통치자도 폼페이오 장관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게 분명해 보인다며 제재 완화를 양보하지 않는 강경한 태도 때문일 수도 있지만 북한 독재자도 폼페이오 장관의 으스댐을 싫어해서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중국이 9월과 10월 북한에 정제유 3,700톤을 공급했다고 UN에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가 공급한 정제유 양과 합하면 공식 허용치의 절반 수준인데 해상 환적 등 불법 경로로 유입된 양은 상한선을 이미 오래전에 넘겼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9월과 10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량을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중국이 9월과 10월 각각 1,814톤과 1,886톤을 보고했다고 최근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에 공식 반입된 정제유 총량은 26,162톤에서 29,864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한 정제유량과 금액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 시점은 해당 월이 끝나고 30일 후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30일까지 10월치 반입량이 보고됐어야 하지만 중국은 시한을 한 달이나 넘긴 9월치를 비롯해 약 열흘 늦게 보고를 마친 겁니다. 러시아도 10월에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다면 시한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9월까지 보고를 마친 러시아는 10일 현재까지 총 15,103톤을 반입해 중국의 총 반입량인 14,760톤을 다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1년 동안 북한에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제유를 50만 배럴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부피 단위인 배럴과 무게 단위인 톤의 정확한 환산 비율이 공개되지 않았고 환산 비율이 각기 다른 석유와 디젤, 케로신 등 여러 정제유 중 어떤 제품이 북한에 반입됐는지 알려지지 않아 50만 배럴의 정확한 톤 수치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국제유가 전문 웹사이트 등을 토대로 볼 때 50만 배럴은 6만에서 6만 5천 톤 사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10월까지 보고된 정제유 총량 29,864톤은 허용치의 절반에 육박하는 45.9에서 49.7%에 도달한 수치입니다. 다만 공식 보고된 정제유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실제 반입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예로 지난 8월 미 재무부는 러시아 선박 패트리어트 호가 올해 초 두 건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 선박에 각각 1,500톤과 2,000톤의 유류를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수치는 이번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역시 지난 10월 세 척의 북한 유조선 등을 제재했는데 이때도 이들 선박들이 5월과 6월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해 옮긴 사실이 공개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적인 방식을 통한 유류의 북한 반입분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니케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9월 안보리에서 열린 대북 제재 관련 회의에서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80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는 상한선의 160%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허용치의 4배 규모의 정제유가 북한에 유입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월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만적인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개인이나 기관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주고받는 행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국립역사박물관이 사실과 다른 6.25 한국전쟁 국군포로 내용들을 전시했다가 국군포로 가족들의 항의로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군포로와 전시 전후 납북자 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한반도 냉전의 잔재 해체는 전쟁 피해자 문제부터 해결하며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서울의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박물관이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시작한 6.25 전쟁포로 전시회를 찾은 국군포로 출신 이선우 할아버지가 버럭 화를 냅니다.
그게 뭐 쓴 엉터리지 뭐. 그러니까 국군포로 신병하고는 완전히 반대란 말이야. 그게 예? 그런 현수막 그러는 건데 어디면 있어?
전 씨가 소개한 귀환하지 못한 한국군 국군포로 규모가 너무 다르고 국군포로에 관한 내용도 거의 없어 균형적이지도 않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FOA가 확인한 결과 박물관이 제시한 국군포로 규모는 한국 정부나 유엔군 사령부의 통계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물관은 출처 없이 1954년 기준이라며 유엔군 관할 포로 수용소에 북한군과 중공군 등 포로는 18만 2,096명, 북한군과 중공군 관할 포로 수용소엔 국군 8,656명 등 13,435명이었다고 큼직하게 게재했습니다. 한국국가기록원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유엔군 사령부는 국군 실종자 수를 8만 2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엔군과 미 육군 기록을 보면 북한군 총사령부는 1951년 전단과 방송을 통해 발표한 국군과 유엔군 포로 규모를 10만 8천여 명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공산군이 최종 인도한 국군 포로는 8,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북한 정부는 이후 국군 포로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4년 국군 포로 출신 조창호 전 중위가 처음으로 탈북해 귀환한 이후 80여 명이 추가로 한국에 왔습니다. 역사박물관은 그러나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 없이 오히려 포로들의 행방을 소개하며 북한 포로 수용소의 국군 및 유엔군 포로들은 대부분 모국으로 귀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 있던 포로들이 거의 다 귀환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귀환한 포로들이 대부분 행선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전심을 대부분은 북한 내 국군 포로의 생활이 아닌 한국에 있던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들에 대한 처우, 미군과 유엔군이 행했던 부정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령 미군의 포로 재교육 목적은 본국으로 송환될 포로들을 미국식 자유주의 질서의 전파자로 만드는 것. 전쟁 이전부터 있었던 빨치산들은 국제법상 전투원이 아닌데도 붙잡혀 포로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내 국군 포로 내용은 전무한 겁니다. 국군 포로 가족회 손명화 사무국장은 전시회를 관람한 뒤 박물관 측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포로 수용소 한국 포로에 대한 거는 있고 북한 내 잡혀가 있는 포로들이 생활 그 삶에 대한 거는 하나도 전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국군 포로는 전쟁 포로 아니며 그러면 어디면 포로입니까?
박물관 측은 국군 포로와 가족, 민간단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관계자가 차례로 방문해 이를 지적한 뒤 문제가 된 전시물들을 10일 대폭 철거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VOA에 갑작스럽게 전시회를 공동 기획하면서 미리 꼼꼼하게 검토하고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뒤늦게 민원을 받은 뒤 사실과 다르거나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내렸다는 겁니다. 공동기획자인 서울대학교 연구원은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전시 관련 글에서 한국전쟁기 포로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따져보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며 누가 왜 포로가 됐는지가 더 유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뷰이는 11일 이 연구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 국장은 역사를 왜곡하거나 무시하면서 어떻게 정의와 평화를 바로 세울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지금 이번 일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일을 놓고 어르신들은 막 격분해서 지금 잠도 못 잔다고 어르신이 저한테다가 전화 왔고 어저께 나한테다가 자기는 대통령 청와대에 방문하랬다고 자기가 예? 청와대를 막 방문하고 청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편지를 오늘 쓴대요.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가 편지로 청와대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지난 2006년 탈북해 한국에 귀환한 이선우 할아버지는 가족과 친척을 만나고 부모 산소를 본 뒤 사흘 만에 죽어도 원이 없는 게 북한 내 국군 포로들의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북한에 있었을 때나 지금이나 국군 포로 문제가 회담의 의제로 제기되지 않는 데 대해 실망하고 있는데 역사 박물관까지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도 없어. 국군 포로 문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다음부터는 이거 중국 각오를 하고 이제 탈북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 게 81명이 맞습니다. 이제 28명 살고 있는데 아직. 그런데 어디 뭐 북한에 살고 싶어서 거기 떨어졌다. 이게 뭐 엉터리 아니에요, 이게.
이런 모습은 최근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소외감을 더욱 느낀다는 국군 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6.25 전시 납북인사 가족협의회는 11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한 시위에서 종전선언과 냉전을 끝내겠다며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는 문재인 대통령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단체 이미일 이사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인권을 위한 냉전의 전제 체제를 해체해야 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먼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전쟁 납북 피해자들의 비원을 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미일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과거 발간한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조사 보고서는 피해자가 10만여 명에 달하며 이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록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단 한 명도 납치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뢰를 받으려면 이런 사실부터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신뢰를 받으려면 종전선언 전에 먼저 납북자 문제를 시인하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저희들은 전쟁왕도 아니고 반통일 세력도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전쟁을 끔찍하게 싫어하며 참평화와 자유통일을 학수고대합니다.
1969년 북한 정권의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도 11일 한국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납치하고 강제국가 의인은 북한 정권을 규탄한다!
이날은 황 씨의 아버지 등 대한항공 승객 50명이 북한 요원에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지 꼭 4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황 씨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말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냉전 체제에 발생했던 모든 것들은 피해자들은 눈을 감아야 되고 망각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해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실현해서 가족을 만나게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해체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작년 제가 국제사회에 제 3국의 상봉을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를 통해가지고는 어떠한 얘기를 단 한마디라도 듣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앞서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항공기 납치사건 조사 진정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며 각하했고 한국 정부 역시 이 사안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 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버지 납치 49주년을 맞아 꼭 이 말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아버지 모시고 대한민국에 꼭 모시고 와서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진짜 진정성을 갖고 남북관계에 함께 하겠다고 하면 바로 이러한 문제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그리고 자유롭게 가족과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아마 진짜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그거는 새로운 시작이죠.
서울에서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 있는 제임스 리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계 일하면서 한번 다친 거냐? 그 정밀 기계 하면서 기계. 근데 거기 그런 일 한 사람 손가락 많이 잘려요. 근데 저는 아직 아무도 잘리진 않았어요. 기계가 이렇게 이제 내려갔다 올랐다면서 이제 쫙 정밀 깎아요. 근데 거기다 모르고 손을 모니터를 보면서 모르고 손을 거기다 였다가 이제 찍혔죠. 근데 이 손이 이렇게 번져, 아야 뼈까지 다 나오고 이렇게 이게 살이 들렸대서. 근데 그걸 다시 30분 안에 붙이면 붙거든요. 소독을 그것이 하고 그래서 붙은 거예요. 이게 지금 30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딱딱해서 살이 붙은 자리는 딱딱하거든요. 손이 아예 벗겨질 됐어요.
미국에서 3년여 동안 일했던 정밀 기계 공장에서 입은 상처의 흉터가 제임스 리 씨의 손가락에 남아있습니다. 북한에서 군 생활 당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탓에 당시 사고가 대수롭지 않았다는 제임스 씨. 그러나 사실 탈북자로서 미국에서 정말 극복해야 할 것은 이런 물리적인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왔을 때 여기 사람들이 말이 뭐 영어권 사람들은 이제 내가 라이센스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줘야 믿든지 모르겠죠. 내가 뭘 할 수 아주 기초적인 걸 이거 할 수 있다고 해도 안 믿어졌어요. 근데 잘 안 믿어요. 특히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뭘 알겠냐 한인들이. 지금은 지금 날 도와준다고 하는 인간적으로는 처음에 날 도와줬던 그 회장님이라고 하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문제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도 안 믿었어요. 이제 비싸게 돈을 주면서라도 이제 전문 여기서 하는 사람들 이제 케어해서 뭐 불러서 이렇게 하면 했지.
북한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불신. 이것을 깨뜨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믿기까지는 이제 몇 년이 걸리는 거죠.
실력을 봐야 믿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탈북자를 믿지 않았던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자가 됐습니다.
근데 요 장비는 요거는 왜 설치해 주신 거예요?
아, 이거 이제 가끔 가다가요. 네. 그 전기 그 파이프들 그 신고 다닐 때가 있고 아. 자재들 신고 다니는 거.
자재를
실을 네, 자재를 혹시 실을 때는 이 긴 거는 이 차에 여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는요. 아. 그래서 그걸 루프에 그걸 설치한 거죠.
이거는 뭐예요?
아, 그거 이제 아웃사이드 실을 할 때는요. 그, 아. 그
안전 조끼.
제임스 씨는 소규모 영업소나 가정집을 대상으로 하는 기계 설비 자영업자입니다.
뉴 인스톨까지 뉴 어셈블을 할 수 있는 정도? 전기라고 한다면. 오로 히터 통째로 체인지하거나 오로이트는 수리한다는 거 없어요. 지금은 하도 이제 상품이 발전돼가지고 이제 웬만하면 다 버려요. TV 고장나면 TV 고장 수리해서 쓰는 사람 없어요, 거의. 그리고 새 걸 사지. 수리하는 품이면 1일 드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 그렇게 돼서 바꿔요, 다. 그거 바꾸고, 새로 지역으로. 건물 새로 빌딩 한다면 전기 새로 설치해달라고 하면 라인 드로잉이 있으면 드로잉대로 깔아주고.
뭘 요구하나요? 뭘 해달라고 하나요?
전기, 기계 설비. 고장 났으면 가령 열리면 이제 뭐 지우는 플러밍 같은 것도 막 특히 전기를 많이 해. 그럴 때도 시크릿에 설치해달라면 시크릿에 설치.
전기선을 깔고 보안 장치와 보일러를 교체하고 대형 인쇄기 수리, 감시 카메라 설치와 관리 등인데요. 마침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네. 몇 인치짜리인데요? 180이에요.
네. 이런 식의 문의 전화와 약속을 잡는 전화가 제임스 리 씨를 만나는 시간 동안 여러 네.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지는 않아요. 큰 일을 하는 사람들만 좀 있는데 그것도 큰 이제 칸판을 차려놓고 뭐 기계를 전문 와야 뭐 이제 가령 이런 에어컨이 나갔다 예를 들면 에어컨을 이제 풀로 체인지 이런 사람들은 회사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틈새시잖아요.
틈새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 많지 않아요, 이 사람들. 이게 틈이에요. 이거 틈이에요. 여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틈. 제임스 리 씨의 사업 전략은 바로 틈새 시장을 노린다였습니다. 전문 기술자들은 인건비가 비싸고 다루는 일도 규모가 있다면 그 반대인 자신의 여건을 거꾸로 이용한 건데요. 출장비를 따로 받고 가격이 비싼 전문가들을 부르기에는 일 규모가 크지 않고 굳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전문가 수준의 경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바로 제임스 리를 찾아달라는 말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결코 지날 수 없는 장점이 있다는데요.
3분의 1 정도에.
굉장히 싸게 받으시죠.
네, 그렇지. 제대로 받으면 내가 500불 할 거 그 사람들은 1000불 달라고 그러면 가격 경쟁이 안 되겠어요? 충분히 되죠. 웬만한 건 출장비는 안 받아요. 저기서 멀면 나가면 그래도 깨식이라 받고. 출장이라는 게 그거예요. 와서 견적 봐달라는 거예요.
견적도 보통 사진으로 뽑고 바로 방문해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작업 후 문제가 있을 때는 무료로 관리해 주니 이 사업을 시작한 2015년 이후 고정 고객들이 모이고 손님이 손님을 소개해 내 가족이 먹고 살 만한 정도가 됐습니다. 아니, 1년을 놀아도 버틸 만큼 모아놨다고 말합니다.
지난주 일과가 어떠셨어요?
지난주 일과는 좀 바빴어요. 이건 지금 워낙 개인집을 지금 전기를 새로 깔아주는 건데요. 아직도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내 혼자 사는 일이니까 다음 주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이제 해야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분들이 소개를 해서 이제 해주고요.
제임스 리 씨의 전화기에는 지난 3년간 쌓인 고정 고객 리스트가 저장돼 있는데요.
그래서 쭉 이제 커스터머들 이런 걸요. 야 이게 뭐 용감 넣지 막 북한 말로 막 써놨어.
데리야키 사장, 부에나팍 마루 카페, 비서 친구 에어컨, 세레토스 개인집.
별거 다 했어요, 여기는. 이런 사람들 다 이거 전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저. 아니면 가나 가다 플러밍이 있고.
그렇고 싶다, 진짜.
James 리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자가 된 이유에 대해 북한에서 경험했던 억압과 압박감에서 벗어나 결코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산다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이제 독립적인 일을 한 거죠. 이렇게. 뭐 지금 같으면 뭐 아무 일을 해도요. 이렇게 기술적인 일을 해도 저는 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회사적인 일이에요. 회사에 취직해서 한다면 기술적인 일. 근데 자유로움이 조금 없으니까 이제 그 권태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막 지루한 감. 오늘 회사라도 도전하라면 해요. 저는요. 지금 이 자영업이 만약 안 되고 기술적인 회사, 기계적인 회사, 뭐 이런 회사에 도전하면 저는 할 수는 있어요. 해요. 뭐. 근데 돌아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런 길로 돌아가기, 정규적인 회사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만의 룰을 지켜야 된다는 그 압박감? 북한에서 그 압박감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이렇게.
탈북 이후 누구보다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찾았던 것처럼 미국에서의 지난 10년의 삶이 언제나 그랬습니다. 자신의 방식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현실에 충실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제임스 씨는 말합니다. 비오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야 하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제임스 리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